1948년 남과 북에는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남과 북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남과 북의 의미 있는 사건 70건을 꼽아봤습니다. 기획특집 남북한 70년 70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모입니다.
네.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솥대를 몰고 북한 통천에 방문했던 사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다음인 53번째 남북한 공통사건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정주영 회장의 솥대 방북과 연장선에 있습니다.
네.
뭐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 분단일 지금까지 남북 간에 있었던 민간 협력 교류 사업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뭘 꼽고 싶으세요?
민간 협력이라고 하게 되면 글쎄요. 뭐 개성공단 아니면 뭐 금강산 관광?
아, 네. 제가 지금 이야기할 건요. 금강산 관광입니다. 남북 간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교류 사업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한의 민간 기업 현대가 주도해서 진행됐습니다. 지난번 솥대 몰고 북한에 간 정주영 회장이 바로 이 현대그룹 회장이시잖아요.
네. 그 솥대를 몰고 북한에 갔던 때가 1998년도 일이죠.
네.
네. 그럼 금강산 관광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네. 그와 같은 해예요. 1998년 11월 현대그룹의 금강호가 남한 관광객을 태우고 금강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아,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금강산 관광 교류였습니다. 이때 남한 사람들의 그 감격이랄까요? 아주 컸어요. 그도 그럴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민족의 명산이라고 알려진 우리나라 한민족 한반도에서는 금강산 구경.
네.
그러면은 아, 이러다 통일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북한 주민들은 남한 사람들의 금강산 관광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사실 북한 사람들은 상당히 안 좋아했죠.
왜요?
왜? 북한 사람들이 금강산에 가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
거의나 없거든요.
네.
간부들도 못 갔어요.
아.
거의 그 간부가 아니고서는 금강산에 가본 사람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죠.
네.
왜냐? 이 금강산이라는 지역적으로 볼 때도 최전연 지역에 속하거든요.
네.
금강산에 휴양소라는 거 있긴 있어요. 노동자 네. 휴양소도 있고요. 농민 휴양소도 있고요. 또 특히 뭐 고급 군간만 가는 휴양소, 비행사, 잠수함 같은 특수 병종만 가는 가족 휴양소 이렇게 휴양시설이 있지만 요거는 다 어디 있냐면요. 내군강, 외군강, 그게만
네.
있어요. 해군강 같은 거는 그 누구도 가본 적도 없고
네.
꿈에서조차 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해군강이에요.
네.
이런데 남한 분들이 가장 먼저 해군강으로 먼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금강산 관광에 대한 반응이 좋을 리가 없었죠.
그랬군요. 남쪽의 금강산 관광이 사실상
중단됐죠.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로 중단이 된 건
그렇죠.
아니세요?
그렇죠. 안타까운 뭐 중단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중단시켰냐. 근데 사실 북한 주민들은 잘 몰라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남쪽의 금강산 관광이 사실상 중단하게 된 건요. 2008년 7월에 남측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잠정 중단됐고요. 이후 다시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금강산을 다녀온 남한 관광객 총수는 190여만 명 상당하죠? 네, 53번째 사건 금강산 관광의 시작은 이쯤으로 하고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건도 남북한의 공통사건이네요.
네, 남북한의 54번째 공통사건, 남북정상회담을 꼽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요?
네,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결렬됐던 이 남북 간 정상회담이 드디어 2000년에 이르러서야 성사가 됐는데요. 당시 남한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였고요. 또 북한은 김정일이 공식 집권한 지 오래되지는 않지만 워낙 이전부터 뭐 후계자로 실질적으로 권력을 휘둘렀던 정부니까 오래된 정부라고 봐야 되겠죠.
네,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성사된 남북 정상 간의 만남. 정말 상당했죠?
네. 당시 남한에서도 굉장했겠지만
네.
사실 북한 노동신문에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일면에 크게 실렸거든요.
네.
저도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방문할 때 1호 행사 성원으로 연도 환영에 나가 있었습니다.
네.
네. 당시 뭐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장군님을 만나서 조국 통일에 대한
네.
또 그 밖에 남북한 문제에 대한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서 온다고 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선전했거든요.
네.
뭐 많은 북한 주민들이 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김정일 장군님한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북한 편이다. 이런 인식이 확고하게 딱 들어가 있었고요.
네네.
그런데 또 오자마자 북한 당국에서는 각종 선전 매체들을 통해서 저들만의 그 색깔 있는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다리를 절잖아요.
네네.
그거를 딱 부각시키고.
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충격도 많이 받았죠.
네.
북한에서는 이제 다리 절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병신이라고 취급하거든요.
네.
어이, 병신도 대통령 하네. 그걸로 받은 충격이 엄청났죠.
네. 당시 이 두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6.15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6.15 선언의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뭐 잘 알고 있습니다. 6.15 뭐 공동선언이라고 하죠. 거기는 남북한은 조국 통일을 자주적으로 하겠다는 것. 사실 이거는 74년도 7.4 남북 공동성명에도 명확히 규정돼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서 민간교류와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걸 합의했고요. 이거 역시도 91년도에 노태우 정부 때 이미 다 합의가 된 거고요. 어쨌든 이 남북 정상 간의 합의인 것만큼 남북 간의 각종 교류가 그때부터는 좀 증가했다고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전에는 합의는 했지만 7.4 공동성명 또 노태우 정부 시절에 또 합의한 것 있지만은 합의에 그쳤고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6.25 선언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했어요. 특히
네네.
남북 간 경의선 또 네. 동해선 철도
네.
도로 연결 사업이 시작됐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개성공업지구에 남한 기업이 입주했고 현실적으로
네. 네. 네.
방금 얘기했다시피 금강산 육로 관광이 또 시작된 것도 이때였으니까요.
그렇네요. 이 남북정상회담과 6.15 선언 발표 남북한의 54번째 사건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남한의 55번째 사건 이거 또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 꼽아봤습니다. 네, 한일 월드컵이 열린 2002년 6월 그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은 정말 열광의 도가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덜란드 출신 감독 거스 히딩크가 이끈 한국 대표팀 한국 월드컵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4강 진출이라는 믿을 수 없는 신화를 창조해냈었습니다.
네, 뭐 사실 월드컵에서 4강 진출하면 얼마나 대단한 큰 성과입니까? 대한민국 월드컵 역사상 정말 기록적인 성적인 것 같아요. 아까 대한민국이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하셨는데요. 김용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때는요. 남녀, 네. 노소.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네.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하나가 돼서 한 달 내내 같이 TV 즐기고 그냥 축제 같고 그냥 한 달 내내 그냥 먹고 네. 마시고 TV 보고 응원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진짜 뭐
그때 뭐 섭이가 굉장했겠네요.
예, 서로 껴안으면서 감사하고
모르는
축하하고.
사람까지 뭐 껴안아요?
네네 아니 아유. 그 옆에 있던 분하고 이제 사강 진출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 북한의 문화하고는 네. 상당히 너무나도
그만큼 친밀감이 있었죠. 네. 그러면 이 한일 월드컵 소식 북에서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북한에 있지 않고요. 그 당시는
네.
탈북에서 중국에 있을 때거든요.
아.
거기에서 한국이 4강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봤죠.
네.
또 뭐 마음속으로는 대한민국도 응원했지만 한편으로는 아 북한이 참가를 못했구나.
네. 북한도 축구 마음대로.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럼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의 55번째 사건 차례네요.
네네. 남한에서 이렇게 한일 월드컵이 끝나고 구 열기가 채 식기 전인 7월 초죠. 북한에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관리 조치라는 게 내려집니다. 뭐 7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 해서 7일 경제 관리 조치 이렇게 부르는 일종의 뭐 개혁 조치? 네. 이렇게 그러면 될까요?
네네. 네.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바탕으로 두고 있잖아요. 여기에 좀 변화를 주겠다라는 개념인가요?
네. 기존의 계획 경제에서 이 시장 경제적인 요소를 좀 부분적으로 접목시켜보자 했던 게 바로 이 7일 경제 관리 조치입니다. 때문에 뭐 외부에서는 이 북한이 아, 이제부터 시장 경제 체제로 변화하려는 게 아니냐 하면서 기대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7일 경제 조치는 이미 밑에서는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북한 당국이 단지 그거를 양보해서 인정해주고 그거를 마치나 자신들이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고 발표만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개선 조치가 있었던 거예요?
네, 먼저 물가와 임금 또 환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배급제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네, 배급제를 폐지해요?
네. 이 뭐냐면은 네. 예전에는 여기서도 이제 암시장 가격하고 다르잖아요.
네네.
특히 북한에는 이제 물건이 많지 않으니까 상점에 통통 묘수니까 국정가격하고 야매가격이라는 거 두 가지가 공존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7일 경제조치 이후에 이거를 국가적으로 야매가격을 이걸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하니까 결국 뭐냐. 국정가격이 야매가격으로 다 높아졌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현실에 맞게 인상했다. 이 말이고요. 배급제를 폐지한다는 거는 이미 94년도부터 배급을 주나마나 하다시피 했어요.
네.
2002년도인데 네. 8년이 지난 다음에 이미 인민들은 배급제 없어도 똥똥거리며 잘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뭐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네.
오히려 배급제를 실시하면은 통제를 강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배급제를 폐지한다고 했고요.
네. 네. 독립
네.
재산제?
아, 독립 재산제라는 게 뭐냐면은 예. 이게 중앙 집권식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만큼은 상당히 개혁적인 조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60년대부터 김일성이 때부터 독립 재산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 조치를 함으로 해서 옛날에는 중앙정부 꼭대기서부터 모든 걸 다 중앙집권식으로 경제까지도
네.
상당 부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생산관리계획의 권한이 상당 부분 하부기관 혹은 공장기업소 자체로 넘어갔다는 게 바로 무슨 독립채산제예요. 하니까 공장에서 자기네가 보러 가지고 어느 정도만큼은 자기네가 독립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은 독립적으로 기관기업소가 채산에 맞게끔 경제관리를 운영한다. 이것이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60년대부터 김일성이가 강조했던 문제예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럼 또 있나요?
네. 개인경작지 확대. 이 조치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개인경작지 확대.
네. 예전에는 네. 그 협동농장원들한테 한 가구당 30평에서 50평 정도만 인정해줬어요.
네.
그런데 이 이후에 400평 이상으로 아 개인 경작지를 우리가 확대해 주겠다. 그런데요.
네.
이 개인 텃밭도 뭐냐. 이미 이 사람들이 국가 땅이 아니었어요. 자기네가 아. 뭐 어디 산에 가서 이제 소토지를 일궈가지고
네네.
거기다 많이 일구니까
예.
처음에는 그걸 뺏었거든요.
뺏었어요.
네.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 자기네가 양보해서 400평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 예.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개혁적인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다 그렇게 진행되니까 도저히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양보해서 밀려난 거죠.
인정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게 맞으면 장마당 인정하고 그런
네네.
사유재산을 일부적으로 자유적으로 네, 그런 인정하는 의미로 거랑 똑같군요.
받아들이는 거랑 같습니다.
아, 사회주의 계획 경제 하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이 경제를 혁신해서 인민들이 조금 좀 그래도 잘 살게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네.
그래서 인정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효과잖아요. 효과가 있었나요?
사실 뭐 이미 전부터 그렇게 다 해왔으니까
예.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전에부터 했던 거니까요.
그럼요.
북한 경제체제의 그 근본적 변화가 아니고서야 뭐 이런 부분적인 아주 작은 개혁으로 오랫동안 그 침체됐던 경제를 다시 살리기엔 분명히 역부족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의 55번째 사건으로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다음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네, 오늘 뭐 마지막 사건이 되겠네요. 남북한 공통으로 꼽은 사건인데요. 제2차 연평해전을 꼽아봤습니다.
네, 사실. 네,
사실
네.
이 연평해전에 대해서 북한당은 뭐 아직도 자신들의 책임을 지금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네. 당시 사건 발생일로 돌아가 보면요. 한일 월드컵으로 남한 사회가 정말 축제고 파티고 그렇게 뜨거웠던 2002년 6월 말이었거든요. 남한 일반 주민들은 월드컵 사상 첫 4강 진출로 이 축제 분위기에 취해 있던 그때였는데 이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남북한 함정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다. 네.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교전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어져 짧게 끝났습니다. 오전 10시 25분에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방 한계선 NLL을 넘은 북한 경비정 두 척이 남한 해군 고속정에 선제 기습 포격을 가합니다. 공격을 받은 남한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조타실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요. 이때부터 양측 함정 사이에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북한 경비정 두 척 중 한 척에서 화염이 발생하게 되고요. 나머지 한 척과 함께 퇴각하기 시작해서 남북 함정 간 교전 2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피해는 남게 되는 거죠.
저는 영화를 통해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거를 생생하게 그냥 봤을 뿐인데요. 아, 교전이 25분 만에 끝났다고 하니까 참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이번에 안사실이었어 25분이라는 거는요. 정말 그 연평해전 영화를 봤을 때마다 영화가 한 시간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시간 동안에 그 하나하나의 그 심리 상태 그 교전하면서 그 병사 정말 한민족끼리 그 총을 다시 겨누게 됐다는 거 그리고 정말 그 붉은 피가 막 흘러나올 때는 가슴이 저려오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당시 교전으로 남한 해군 병장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당시 북한 측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혹시 들으신 게 없나요?
뭐 북한 군인들이 이때 얼마나 피해가 많았는지 이거는 당시에 11호병원 또 네. 적십자병원에 이 사람들을 이송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입원해 있던 뭐 군인들 네. 또 주민들에 의해서 잘 알려졌는데요. 네. 당시 입원실에는 그날의 피해 망상에 시달리는 병사들의 막 괌소리 이게 정말 꾼이지 않아서 네. 거기에 입원해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았다느니 그런 소식이 이제 아름아름 섬을 통해서 이제 퍼져나갔거든요.
그랬군요.
예, 사실 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한 동포, 우리 민족끼리라고 서로가 얘기하던 사람들끼리 총을 겨누고.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아, 저거는 철두철미 1차 해전 때 북한이 엄청난 피해를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벼려왔던 거예요. 언제건 복수한다. 그걸 보면서 아, 참 남한 군대들이라면 항상 각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잠시 잠깐에 물론 각성은 했지만 아주 잠시 잠깐에 찰나를 놓쳐서 저렇게 큰 피해를 봤구나 하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훗날에 왜 이런 교전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책임자 처벌, 특히 역사적인 단죄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더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남북 간에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네. 아,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일들로 마지막 사건으로 마무리하려니까 참 속상하네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칠까 싶습니다. 오늘 다른 사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 남북 공통 사건으로 1998년 금강산 관광 교류 시작과 또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남북한 각각 55번째 사건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과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사건인 제2차 연평해전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